우리 신구약 성경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한영대역 성경으로는 근한 2000페이지가 됩니다. 그 깨알 같은 그 글씨로 영어는 읽지 않고 일단 한글만 읽는다고 해도 이 2000페이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읽으려고 하면 뭐 하루에 한 20페이지씩 읽어도 100일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달 이상을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어야 그래야 성경을 한번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바른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좀 행해야 되겠다. 그걸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래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은 사람이 되게 목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어느 누구보다도 일단 성경은 많이 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을 제가 잠깐 먼저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고,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건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해갖고는 자꾸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신구약 전체를 가서 보면, 구약 성경은 첫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첫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다. 또 나중에 궁극적인 상태를 가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흑백 논리 같은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 살다 와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살다가 지금 여기 이 지역교회를 형성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 안에 지금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 벌써 아, 이 세상하고 여기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하고는 무언가 조금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세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또 나뉘는 거예요, 둘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문자 메시지도 드리고, 디모데 후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고, 이것은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창립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과 교회 그러면 아우 나는 교회에 속했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를 가서 가만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 이야기하듯이 아 글쎄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교회 갈 때 제가 노란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다 이렇게 젠틀맨이고 이렇게 신사숙녀인 줄 알고 교회 갔더니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와 같은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크게 떠든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꾼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그와 같은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뭐 창립한다 그래서 그 전과 이후에 그 후가 뭐가 완전히 뭐가 달라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지역교회로 바른 그와 같은 그 교회로 우리가 이제 출범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일꾼이고 어떤 그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게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나 좋은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정을 죽을 때까지 교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엔 목사하고 집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교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정을 받으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있는 그대로 그 솔직하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대로 전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내 상태는 좀 어떤가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 하나님의 그릇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조명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일꾼이요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 뭐 하는 게 일꾼입니까? 일하는 게 일꾼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여기 교회 와갖고 매일같이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게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아주 오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투영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난 그 일을 하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 이거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잘 조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 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와서 날라야 되는 거고 음식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먼저 중요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와서 육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인지 이 말씀이 신약 교회에 속한 것인지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인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에서 천막 여러분 천막을 만들려면 그러면 뭘 대고 이렇게 금을 거갖고 이걸 곧게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가죽으로 만들면 이걸 곧게 찢어서 그렇게 해서 손으로 이걸 이어갖고 이렇게 천막을 만들잖아요. 즉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곧게 이렇게 찢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갖다 이렇게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시대에 하는 그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이 신약시대에 이 구약교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에게 신약교회. 그럼 신약교회가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렇죠?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해야 이 신약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면도칼로 이렇게 똑바로 찢어갖고 텐트를 만져서 만들어 붙잡아 매야 되는데 이거를 자를 대지 않고 손으로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삐뚤빼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데 뭐가 나와요?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그와 같은 거 율법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연구. 다른 얘기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설렁설렁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타디라고 하는 그 단어는 뜻이 열심을 내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영어로 가서 보면 영어가 스타디로 돼 있어요. 스타디. 스타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준영이도 다 이제 다 알잖아요. 스타디 학원. 이게 스타디.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가서 보면 study to show thyself. 스타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스타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거를 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면 거짓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꾼의 예를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16절 가서 보시니까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교회 와서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장난. 그렇게 돼서 뭐라고 썼냐면 그 말장난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아주 이름까지 적어놨습니다.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장난을 하냐.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첫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했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예요. 지금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 목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 놓으셔도 돼요. 일단 먼저 목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목사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말장난하면 안 된다. 이단교리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목사에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거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일꾼, 거짓 목사, 거짓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여기 뭔가를 걸치고 나와서 종교적인 그와 같은 일로서 일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지금 이 시대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지 종교적인 그와 같은 어떤 외식 행위를 통해서 위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실격이다 그 얘기예요. 실격. 여러분 마라톤이고 뭐 경주를 하는데 100m 달리다가 옆길로 나갔다가 쑥 들어오면은 1등을 했어도 그거 금메달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여기서 열심히 목사 생활하고 여기서 열심히 집사 생활하고 성도로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실격이다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받는 일꾼은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이 말들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 이거는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따라서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내가 좀 안 해야 되겠다.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가 만들어주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거짓 일꾼은 항상 뭐 좀 가십거리가 없나,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남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거리가 없나, 그것만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상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인정받는 일꾼은 경건치 않은 말장난을 피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겁니다. 16절에 그것들은 헛된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 경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는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와 같은 그 말장난을 하고 헛된 말들을 하고 이단 교리를 퍼뜨리면 하나님 닮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정받는 일꾼은 이단 교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단 교리. 자, 그래서 거기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저도 위궤양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위 사진을 가서 내시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파여 있단 말이에요. 주름이. 그게 처음에 요만한 게 생긴 거거든요. 요만한 게. 좁쌀만한 게 생겼는데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조직으로 퍼지고 퍼지고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안이 빵꾸가 나서 이렇게 자꾸 입이 아픈 것도 처음에 요만했거든요. 그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커져가 그게 궤양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그렇게 이단 교리를 만들고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위궤양과 같은 존재다 해서 자기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옆에 있는 조직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일꾼의 예로 아예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있다고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도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성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아, 부활하는 건데 교회에 나타나고 부활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펀더멘탈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축자 영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처녀탄생,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처녀탄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것과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희생,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재림,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진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라고 가르치거나 이거를 왜곡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궤양이 된다는 거예요. 위궤양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썼어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출교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실 때 징계하고 출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일반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란한 겁니다. 난잡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근본 진리를 왜곡해갖고 이 안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징계해야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이 근본 진리를 가르친 이와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보시니까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가짜들 아니면 거짓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위에 뭐가 놓여있냐면 봉인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초를 이렇게 봉인으로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죠. 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봉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이 누군지 아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봉인에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를 씰링을 했어요. 완전히 봉인을 쳐놨어요. 근데 그 봉인의 첫 번째 글이 뭐냐면 나는 내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이단 교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안다 하고 그 봉인에다 써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뭘 써놓으셨냐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거기다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불법에서 떠나게 되어 있구나. 불법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나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생길 그런 조짐이 있으면 권고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교회가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인 자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민수기 16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에 나온 말씀이고 성도라고 하면 다 불법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속박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떠나온 거는 이미 구출받은 거죠. 맞죠? 이집트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집, 속박의 집,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걸 지금 성경에서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떠나왔어요. 그럼 여기 떠나온 사람들은 다 그 핏부림을 다 받아갖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아갖고 지금 살아갖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집트 땅을 떠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르우벤의 자손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고라라고 한 사람도 레위 지파인데 가만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사장직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왜 아론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만 하냐 나도 좀 할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각각 하나씩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 250명이 각각 향로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 집 앞에 가져다 놨어요. 예, 그렇게 가져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자들을 아신다 해서 하나님이 분별해 주셨어요. 그 두 개를 취하고 나머지 250개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250명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한 것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거든요. 그때 모세가 온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반역자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 250명만 남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갈라져갖고 그 250명이 땅에 묻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창립하는 이런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줄을 잘 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디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줄을 서야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의 줄을 서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반 교회가 지금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 줄 서서 목사 그 줄에 가서 다 서서 하면 뭐가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예는 아론과 모세가 잘한 것으로 돼 있고 예, 이 고라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들고 서서 목사를 따르라 그렇게 설교하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목사 줄을 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목사가 올 수도 있고 목사가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이 무언가를 판단하시고 그 줄에 가서 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와 같은 방향의 줄을 쓰셔서 그게 정 안 되면 조용히 나와서 다른 데 가서 교회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악한 일들 하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도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일에 도모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돼요. 목사 줄 잘못 쓰면은 목사와 함께 나중에 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집사든 성도들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하되 공의롭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줄을 잘 쓰셔서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사람 볼 땐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 교회를 창립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거기서 보니까 큰 교회를 지금 큰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 대궐이란 말이에요. 대궐 영국의 영국 대영박물관도 있고 영국의 무슨 왕이 거하는 것 같은 데도 있고 아주 엄청나게 그런 큰 집에는 집에 가서 보세요. 우리 집에도 다 가서 부엌에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형편없는 사기그릇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벌써 그 앞에다 갖다 응접실에다 갖다 이렇게 놓는 그릇은 좋은 거 갖다 놓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좋은 거 갖다 놓잖아요. 사람들 오면 그것 좀 보라고 또 거기서 빼갖고 1년에 한두 번 그 그릇만 딱 쓰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그게 명예에 이르는 그릇이에요, 그게. 명예에 이르는 그릇. 근데 아무거나 담아서 두는 그릇 있죠, 또 집에. 그렇죠? 그건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고, 그거 별거 없다고 해서, 예? 이, 아무거나 담아들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분 집에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도 명예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수치를 얻는 그릇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는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다 교회 멤버라고 그러고 다 사인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도 회심이 안 돼갖고, 예, 믿는 그와 같은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같아서 딱 쓰니까 이게 수치의 그릇으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드러날 그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이게 나무나 지푸라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다 그 행위를 심판할 때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는, 간신히 구원만 얻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그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잖아요. 그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명예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그런 그릇이 있다. 그럼 이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후메네와 빌레도고, 고라와 또 그와 함께한 그 250명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수치에 이뤘잖아요, 수치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수치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의 250명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땅속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돼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 우리가 가능하면 나는 명예에 이르는 좀 그릇이 돼야 되겠다. 명예에 이르는 그릇.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명예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말고, 교회에 왔더니 인정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에 이르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작정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그릇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게 뭐예요? 수치에 이르는 그릇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울리진 말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면 어떻게 돼? 거기에 빠져요, 그 사람도. 떠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떠나야 돼.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서 떠나야지 거기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땅속으로 묻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에 이르는 그릇들을 떠나야 된다. 교회 안에도 그런 그릇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세상과도 분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지목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악한 그릇, 수치에 이르는 그릇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집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그릇, 수치에 이르는 그릇에서 집사도 될 수 있는 거야. 일반 성도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교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분리가 고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악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걸 악한 것에서 떠난다고 해갖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가져야 돼. 균형. 죄를 떠나면 단순히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의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면 그 다음엔 의의를 추구해야 그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죄를 떠나면 의의를 추구해야 돼요.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22절 가서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하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자 이와 같은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이 독립교회 이런 거 바른 걸 한다고 하면서 배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특징이 뭐냐? 우리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 그것도 특히 침례받은 침례교회만 교회다. 이거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단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것 중에 악하게 행하는 거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네. 악하게 행하는 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만 교회라 그러고 침례교회만 교회라 그러고 침례를 받아야만 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걸 고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럼 그 집단 히스테리 증상에 이게 빠져갖고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고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가 나왔다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복장도 잘 갖추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러한 그릇이 되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 아무리 좋아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걸로 내 그릇을 완전히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두 번째, 그릇이 지저분하면 거기다 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없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그릇이 돼야 될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내 안에 투영을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도 거짓 일꾼이 있다는 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와 같은 거짓 일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두 주 있으면은 이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 창립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 하고 한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내어놓고 이렇게 반성을 좀 해보고 그래서 그 회상도 좀 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에게 특히 말로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좀 다짐을 할 수 있는 저부터 얘기할 겁니다. 저부터. 예.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